하나님의 말씀은 요한계시록 3장 1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401쪽에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3장 1절입니다. 4대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하나님의 일곱 영과 일곱 별을 가진 이가 가라사대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살았다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너는 일깨워 그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굳게 하라. 내 하나님 앞에 내 행위의 온전한 것을 찾지 못하였으노니 그러므로 내가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 생각하고 지키어 회개하라. 만일 일깨지 아니하면 내가 도적같이 이르리니 어느 때에 내게 임하는지 내가 알지 못하리라. 그러나 사대에 그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자 몇 명이 내게 있어 흰 옷을 입고 나와 함께 다니리니 그들은 합당한 자인 연고라.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 옷을 입을 것이요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반드시 흐리지 아니하고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그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오늘 우리가 살피려고 하는 이 4대 교회는 두 가지가 없는 교회입니다. 두 가지가 없어서 문제가 되는 교회입니다. 4대 교회에 없는 첫 번째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라오디게아 교회와 함께 주님의 칭찬이 없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언제나 우리를 향하여서 자비로우시고 관대하십니다. 그래서 비록 책망할 것이 있을지라도 먼저 칭찬의 말씀을 하시고 우리를 격려하신 후에 책망을 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책망을 하신 후에도 너무 낙담되거나 좌절하지 말라고 소망의 메시지를 잊지 않고 전해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4대 교회에는 주님의 칭찬이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무한한 자비의 눈으로 사랑하는 백성들을 대하시는 주님께서 4대 교회를 향하여서는 아무런 칭찬의 말씀을 하지 않으십니다. 아마도 이 교회가 영적으로 죽어가는 교회이기 때문에 그러한 것 같습니다. 영적으로 죽어있고 영적으로 죽어가는 교회를 향하여서 주님께서 칭찬의 말씀을 하시는 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기 때문에 칭찬을 기록지 않으신 것 같습니다. 두 번째로 4대 교회에 없는 것은 다른 교회에는 있었던 핍박이 이 4대 교회에는 언급되어 있지 않습니다. 1세기 말 기독교회가 혹독한 핍박에 직면하여 있었을 때에 그러나 이 교회는 같은 지역에 있었는데 여러분 지도를 보시면 일곱 교회가 소아시아에 이렇게 모여 있습니다. 극심한 하나님의 교회를 해하려는 그 핍박이 있는 가운데 있지만 그러나 이 교회는 핍박이 기록되어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에베소 교회를 보십시오. 너희의 수고와 인내를 안다고 주님께서 말씀하셨고 서머나 교회는 너희의 환난과 궁핍을 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버가마 교회는 순교의 피가 흘려진 그런 교회였습니다. 두아디에라 교회를 향하여서는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가 있었다고 말씀하십니다. 이 4대 교회는 아무런 핍박이 없는 그런 교회라는 것입니다. 그 원인을 생각해 보면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이 교회가 죽어가는 교회였고 또 이미 죽은 교회라면 여러분 사단이 이 교회를 향하여 핍박을 가할 이유가 어디 있겠습니까? 가만히 놔둬도 죽어가는데 가만히 놔둬도 생명을 잃어버려서 죽게 되어 있는데 굳이 그와 같은 교회를 향하여서 또한 그와 같은 성도들을 향하여서 사단은 아무런 핍박할 이유가 없는 것이죠. 저는 오늘 이 4대 교회를 통해서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들과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크게 세 가지 진리를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먼저 이 교회를 통해서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진리는 성도는 항상 하나님을 의식하며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성도는 항상 하나님을 의식하며 살아야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절 말씀입니다. 4대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하나님의 일곱 영과 일곱 별을 가진 이가 가라사대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내가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4대 교회는 사람들로부터 살았다라고 하는 평판을 받았습니다. 사람들로부터는 좋은 평판을 받은 것이죠. 이 교회야말로 살아있는 교회구나. 이 교회는 영적으로 생명이 충만한 활력이 넘치는 교회구나라고 하는 그런 평판을 받고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어느 한 형제로부터 이 그린빌에도 엄청나게 부흥하는 교회가 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교회가 계속해서 부흥을 해서 여기저기 예배당을 따로 이렇게 세워야 하는 그런 교회를 들었는데 가만히 알고 보니까 컨템포러리 처치였습니다. CCM을 부르고 또 목사가 나와서 설교하지만 뭐 청바지 같은 거 입고 나와서 한 10분 정도 간단한 메시지 하는 그런 교회. 사람이 넘쳐나서 제2, 제3의 성전들을 그렇게 건축하는 그런 교회 이야기를 들어보았습니다. 여러분, 4대 교회 사람들로부터 좋은 칭찬을 받고 있습니다. 살아있는 교회. 그러나 여러분, 주님은 이 교회를 향해서 선고를 내리십니다. 이 교회는 죽었다. 이 얼마나 두려운 말씀입니까? 여러분, 이 교회가 처음 이 교회에 보내, 이 편지가 이 교회에 보내줬을 때 이 편지를 읽는 교회의 지도자들과 성도들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사람들로부터 지금 많은 칭찬을 받고 있는 교회고 많은 사람들로 북적이는 그런 교회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교회를 향해서 주님이 선고를 내리십니다. 너희는 사람들로부터 좋은 평판을 받았지만 너희는 죽은 교회라. 굉장한 충격 가운데 이 서신이 읽혀졌을 것입니다. 너희는 영적으로 죽어 있다. 많은 사람들이 왕성하게 활동하고 있고 많은 사람들이 많은 어떤 프로그램에 참여하여서 뭔가 일어나고 있는 뭔가 생명력이 있는 것처럼 보여지지만 그러나 실제로 보면 너희에게 영적인 생명이 없다고 사망 선고를 내리시는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최후의 심판 때였어요. 최후의 심판 때에서 최종 판결을 내리실 때에 주님께서 이와 같이 우리를 평가하신다면 얼마나 두려울까를 생각해 보았는데 가히 그것을 다 상상할 수가 없겠더라고요. 너무 두려워서 나는 하나님 앞에 훌륭한 신앙생활을 했어. 나는 살아있는 사람이지. 많은 사람들이 나를 인정하고 훌륭한 목사라고 그렇게 지켜 세웠는데 마지막 최종 심판때여서 최종적인 판결이 내려질 때에 너는 죽은 자라고 판결하실 때 여러분 누가 그 두려움을 누가 그 공포를 다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상상만 하는 것으로도 저는 너무 두려워서 그 순간이 빨리 지나갔으면 좋겠다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가운데는 이와 같은 기만이 있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자기 속임이 있는 것이에요. 4대 교회는 과거에도 있었고 현재도 있으며 미래에도 있을 것이라고 이 편지를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6절 말씀에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여전히 주께서 다시 오시는 재림의 때까지 살았다라고 하는 평판은 받았지만 그러나 실제로는 죽어 있는 그런 교회들이 존재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을 부인하는 그러한 교회인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성도들은 항상 하나님을 의식하며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판단하실까? 하나님은 나를 어떻게 평가하고 계실까? 그것을 바라보면서 신앙생활하는 것은 성도가 항상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종교의 형식과 외형을 갖추기는 쉽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경건하게 살아가는 것은 전혀 다른 문제입니다. 오늘날 미국에도 핍박을 받는 성도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킴 데이비스가 지난주인가 이렇게 석방이 되었죠. 며칠 만에 감옥에서 나왔습니다. 그런데 그 배우의 그 스토리들을 읽어보면 수많은 판사들도 그런 유혹을 받았어요. 계속해서 동성 결혼에 대해서 그 라이선스를 발행하는 것을 거부했는데 대법원에서 그렇잖아, 너 감옥에 보낸다 했을 때 판사들이 타협을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수많은 사람들이 이미 다 타협을 한 거죠. 그래서 감옥에는 가지 않아야 되겠다 해서 그냥 그 일을 꺼리고 그리고 마지막에는 다 백기를 들고 그것을 했는데 그킴 데이비스라고 하는 그 여성이 그것을 끝까지 거부하다가 감옥에 가지 않았습니까? 그러나 오래 그를 가둬둘 수는 없었죠. 그래서 지난주에 석방된 것을 제가 봤는데 여러분, 종교의 형식과 외형을 갖추며 적당히 타협하며 살아가는 것은 우리에게 너무 익숙한 일이지 않습니까? 그러나 실제로 경건하게 살아가기 위해서 고난도 핍박도 감당할 수 있는 그런 삶은 저절로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절에 내가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리니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긍하며 교만하며 회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치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참소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 아니하며 배반하여 팔며 조급하며 자고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는 자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주님의 명령은 단호합니다. 적당히 타협하여서 4대 교회와 같이 핍박을 피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당장에 핍박이 없는 것은 이들에게 큰 문제가 되지 않겠죠. 그러나 여러분, 이것은 심각한 문제입니다. 다른 신실한 성도들이 핍박을 당하고 있는데, 다른 신실한 교회가 핍박 아래에 있는데 이 교회만 핍박이 없다라고 하는 것은 수치스러운 것입니다. 죽어있는 것입니다. 진리가 없는 것입니다. 생명이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영적으로 깨어있는 자들입니까? 우리는 영적으로 하나님과 교통하며 살아가는 자들입니까? 주님이 우리를 판단하실 때 너는 살아있다라고 그렇게 인정하실 만한 사람들입니까? 우리는 항상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평가할까보다도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평가하실지를 인식하며 살아야 합니다. 크게 두 번째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진리는 성도는 영적으로 깨어서 은혜의 방편들을 부지런히 사용하여 하나님 앞에 온전함을 이루어 나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의 방편들을 주셨습니다. 성도는 은혜의 방편을 부지런히 사용하여서 하나님 앞에 온전함을 이루어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수요 기도 모임이나 또 주일 저녁 예배는 여러분의 유익을 위해서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유익을 위해서 목사가 설교를 준비하는 것이고 여러분의 유익을 위해서 우리가 함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모든 은혜의 방편들을 부지런히 사용하여 하나님 앞에 온전함을 이루는 것, 그것은 모든 성도들이 가장 먼저 추구해야 하는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2절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 4대 교회를 향해서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너는 일깨워 영적으로 깨어나라는 것입니다. 그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굳게 하라. 여기 남은 바 죽게 된 것이라고 하는 이 표현이 많은 것들을 의미할 수 있습니다. 저는 네 가지 정도를 생각해 봤는데,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하신 그 사랑, 남은 바 죽게 된 것, 첫사랑을 잃어버리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을 향한 그 사랑, 그 사랑이 지금 꺼져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사랑을 다시 타오르게 하라 했던 열정, 주님을 향해서 섬기고자 했던 그 열정, 처음 회심하였을 때에 자신의 인생을 하나님 앞에 드리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겠다라고 다짐했던 그 열정, 그러나 어느샌가 나의 삶과 나의 욕심과 나의 계획과 나의 삶의 평안함만을 추구하면서 살게 된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띄지 않습니까? 다시 그 열정을 회복하라는 것입니다. 또한 주님과 교제하는 것이 얼마나 우리에게 큰 기쁨이었습니까? 처음 회심한 사람들이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을 얼마나 영광스럽게 생각했습니까? 그 교제를 다시 회복하라는 것이고, 또 오늘날 교회가 가장 잘하지 못하는 것, 기도하는 것. 기도하는 일에는 참 많은 사람들이 잘하지 못합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기도. 그래서 그 남은 바 죽게 된 것이 다시 타오르게 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하나님 앞에 내 행위의 온전한 것을 찾지 못하였느니. 여기 온전한 것이라고 하는 것은 영어로 하면 complete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완전한 것. 주님은 교회의 각 성도들의 완전함을 찾고 계시는 것입니다. 주님이 어떠한 것에 관심을 갖고 계시겠습니까? 교회 사이를 다니시며 성도들을 불꽃 같은 눈으로 주목하시며 무엇을 찾아보시겠습니까? 누가 내 앞에 완전하여서 그 마음을 드리며 살아가는가를 보시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주님께서는 성도의 그 완전함을 원하시는 것입니다. 오늘날은 성화가 강조되지 않는 시대입니다. 오늘날 교회 강단에서 성화에 대해서 자주 설교하지 않는 시대입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는다는 칭의 교리는 많이 설교되지만 거룩함을 이루라고 하는 이 성화에 대해서는 많이 강조하지 않습니다. 강단에서도 그럴 뿐만 아니라 성도들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는다는 그 교리는 환영합니다. 그것을 기뻐합니다. 그러나 의롭다 하심을 받은 사람들은 반드시 성화를 힘써야 한다는 교리는 사람들에게 인기가 없습니다. 거룩하게 살라고 하는 그 말씀은 인기가 없다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 성화 교리를 가르치면 마치 행위로 구원을 얻는 것을 가르치는 것이냐, 그것을 배척하고 또한 성도의 삶에서 성화를 추구하지 않는 일이 마치 칭의 교리를 완전히 사수하는 일로까지 여겨지기 하는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요한계시록의 말씀은 마지막으로 쓰여져 있는 계시고 주님이 지금 완전히 영화로운 상태에서 심판자의 모습으로 교회를 향해서 주시는 말씀입니다. 주님께서 각 교회에 무엇을 칭찬하고 계시고 무엇에 대해서 책망하고 계시는지를 우리가 생각해 본다면 성화가 결코 선택적인 것이 아닌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을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15절에도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자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기록하였으되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셨느니라. 제가 처음 20대 후반인 것 같습니다. 회심하고 나서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면서 기도할 때마다 거룩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면 얼마나 제 마음에 감동이 있고 또한 아쉬움이 있는지. 그래서 제가 한국에 살았을 때 달동네에 살았어요. 그래서 거의 꼭대기 집에서 살았는데 거기서 마을을 쭉 내려다보면 한눈에 이렇게 쫙 보입니다. 그래서 제 창문에서 이렇게 창문을 열어놓고 기도하면 마을들이 이렇게 보이는 거예요. 그 산등성에 있는 달 동네들이 보이면서 기도했던 때가 있는데, 하나님, 우리 아랫집에도, 옆집에도, 이 모든 동네에 사는 사람들이 거룩하여 성결한 사람이라면, 정말 이곳이 천국이 되지 않겠습니까? 라는 생각을 했어요. 내가 거룩할 뿐만 아니라, 내 이웃들이 다 거룩한 사람들이에요. 그러면, 어디에 사는 것은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까? 내가 만나는 사람들이 성결한 사람들이에요. 그럼 그곳이 바로 천국이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을 하면서 하나님 앞에 거룩함을 달라고 그렇게 기도했던 때가 생각이 납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거룩함을 이루어야 합니다. 어떻게 우리가 거룩함을 이룰 수 있습니까? 어떻게 완전함을 이룰 수 있습니까? 3절에 보시면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성도의 완전함은 하나님의 말씀과 직결되어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성경의 말씀을 떠나서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서 우리가 완전함을 이룰 수 없습니다. 3절의 말씀은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를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매주 듣지 않습니까? 저는 제가 설교한 것도 잘 기억하지 못합니다. 저만 그런지 뭐 여러분들도 그런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제가 했던 설교를 자꾸 들여다봅니다. 내가 이런 설교를 했었지. 그래서 매주 했던 설교들을 잘 모아놓고 수시로 봅니다. 내가 어떤 주제로 설교를 했지. 여러분, 설교하기 위해서 제가 얼마나 많은 시간들을 보통 한 3일 정도를 설교 준비를 하거든요. 그 많은 시간들을 말씀을 준비하며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며 강단에 서서 외치며 그렇게 했는데도 하나님의 말씀이 저에게 다 남아있지 않는 거예요. 자주 잊어버리는 거예요. 어떤 주제를 설교했는지 한 달 전 설교가 잘 생각이 나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그것들을 자주 보면서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으려고, 성경의 전체적인 진리들을 계속 설교해 나가려고 제가 그것을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듣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기 위해서 어떤 노력들을 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삶에 실천하며 적용하기 위해서 어떠한 고민들을 하면서 살아가고 계십니까? 이와 같은 고민들이 없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완전함으로 나아가는 것들은 불가능한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하기에 온전케 하려 함이니라. 온전함은 하나님의 말씀과 직결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듣고 있는지를 한번 기억해 보시기 바랍니다. 장로님께서 기도하실 때 지나간 9개월을 이렇게 회상하시는 그런 기도를 하시지 않았습니까? 이미 9월입니다. 올해 우리가 어떤 설교를 들었습니까? 어떤 말씀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습니까? 그 말씀들 가운데, 우리의 마음 가운데, 우리의 기억 가운데 남아있는 말씀들이 얼마나 되고 있습니까? 그 말씀들을 실천하려고 그것을 어떻게 적용해야 할지 우리가 얼마만큼 고민하면서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까? 여러분, 한여름에 얼음덩이 하나를 바깥에 놓아두면 다 녹아버리지 않습니까? 그러나 한겨울은 어떻습니까? 한겨울에는 그린빌은 모르겠습니다만 한국의 추운 그런 겨울, 그리고 저희 교회가 있었던 그 철원의 그 수양간에는 얼마나 추운지, 자동차 시동이 걸리지 않고 뭐 코카콜라 병이 막 깨지는 그런 추위가 기억이 납니다. 만약 그런 곳에 얼음덩이 하나를 놔두면 걱정할 필요가 없죠. 낮에도 녹지 않습니다. 그런데 환경이 어느 거에 있느냐에 따라서 여름과 같은 환경은 특별한 노력을 하지 않으면 얼음덩이는 흔적도 없이 사라지고 말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환경은 어떻습니까? 가만히 놔두면 특별한 노력을 하지 않아도 하나님의 말씀이 다 사라져버리는 그런 환경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일주일 전 설교를 제목을 기억하는 사람이 10% 20%도 되지 않습니다. 제목을 기억하는 것도 힘들고. 물론 우리는 시리즈 설교를 하니까 요한계시록을 생각하면 나지만, 그러나 주제 설교를 할 때 어느 설교를 들었는지 잘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우리가 특별한 노력을 하지 않는다면 기억하려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기억 가운데, 우리의 마음 가운데 담아두려고 노력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말씀은 다 사라져버리고 맙니다. 그래서 제가 월요일이면 꼭 하려고 하는 일이 있습니다. 제 설교를 다시 듣는 것입니다. 근데 그것이 쉽지는 않습니다. 제 목소리를 제가 또 듣는 것은 저에게 굉장한, 지금도 거부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설교를 못하나? 그런 생각을 하면서 다 듣기까지 얼마나 제가 마음이 그 불편한지 잘 모르는데, 아마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이 부른 노래를 녹음해서 들으면 굉장히 막 소름이 끼치려고 하는 그런 게 있을 거예요. 저도 그렇습니다. 지금도 그렇습니다. 그러나 그 말씀들을 들으면서 다시 한번 또 새겨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 생각하고 지키라고. 그것을 꽉 붙잡으라는 것입니다. 지키라는 것은 hold it fast. 꽉 그것을 잃어버리지 않게 붙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는다는 것은 세 가지를 포함하는 것입니다. 말씀이 선포될 때에 주의를 기울여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말씀을 기억하기 위해서 특별한 노력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만의 특별한 노력을 하십시오. 다시 서먼 오디에 가서 다운로드를 받으셔서 설교를 다시 들으실 수도 있고, 매주 주보에 보면 지난주 설교 요약이 나와 있으니까 그것이라도 또 읽어보면서 다시 한번 기억하시든지, 아니면 여러분들이 직접 뒤에 보면 설교를 기록하는 곳이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다 쓰셔서 여러분의 벽에다 붙여놓으시고 수시로 보시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슨 말씀을 하셨는지를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할 때에 우리가 완전함을 향하여 나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를 더 말씀하시는데 회개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들을 통하여서 잘 사용하지 못했는지를 회개하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들은 말씀들을 다 기억할 수만 있었다면, 그 말씀들을 잘 실천할 수만 있었다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더욱 성숙한 사람들이 되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지 못하였기 때문에 회개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저는 이 4대 교회를 보면서 구약의 한 인물 삼손이 생각이 났습니다. 여러분, 삼손은 죄악된 삶을 살아가다가 계속된 하나님 앞에 불순종을 범하였습니다. 그때에 성령께서 그를 떠나가셨죠. 삼손과 함께 하셨던 성령이 그를 떠나가셨습니다. 그러나 삼손은 그 사실을 알지 못했죠. 들릴라의 그 품에 누워서 하나님 앞에 계속된 불순종을 했을 때에 하나님의 성령이 그를 떠나셨습니다. 그러나 그는 하나님의 성령이 떠나신 것도 알지 못하였죠. 그래서 자신을 잡으러 왔던 블레셋 군사들을 맞이했을 때 내가 예전처럼 그들을 무찌르리라. 그러나 그렇게 할 수가 없었습니다. 마치 죽은 교회, 4대 교회와 같은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실 것이라고, 하나님의 생명이 나와 함께 하실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실제로는 하나님이 떠나가신 것입니다. 그때에 그는 비참한 결과를 맞이했습니다. 두 눈이 뽑히고 결박당하여서 노예로 끌려가 맷돌을 돌리는 그런 노예 신세가 되었는데, 그러나 스토리는 거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삼손이 그 비참함 가운데서 마음을 찢으며 회개하는 기도가 마지막입니다. 그래서 비참함 가운데 자신의 죄악을 회개하며, 하나님, 이번만 나에게 함께하여 주시사 나의 두 눈을 뽑은 이 원수들을 무찌르게 하옵소서 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하여 주셨고, 그 살아있을 때보다도 그 죽었을 때 더 많은 블레셋을 무찌를 수 있었죠. 여러분, 본문에서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바로 그와 같은 회개를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 교회는 사망 선고가 내려진 교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회개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죄악들을 돌아보면서 하나님의 은혜의 방편들을 잘 활용하지 못한 그 죄악들을 회개하면서 다시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완전함을 이루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마지막으로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하기를 원하는 진리는 하나님의 백성된 축복을 누리며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된 축복을 누리며 살라. 주님께서는 이 4대 교회에도 그루터기를 남겨놓으셨습니다. 4절에 보십시오. 그러나 4대에 그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자 몇 명이 내게 있어. 이 사람들은 너무 적은 극소수입니다. 전체 회중과 비교해 볼 때 너무 극소수라서 교회의 전체적인 그 평판을 바꿀 수 없습니다. 바꾸기에는 너무 적은 수죠. 뭐 국회에도 정당이 있지만 몇 사람 되지 않는 사람들은 아무리 발버둥 쳐도 전체 흐름에 영향을 미칠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와 같이 전체 회중들은 다 죽어 있는데 몇 사람 극소수가 살아있다는 것입니다. 이 사람들이 교회의 평판을 바꿀 수는 없지만 그러나 다시 부활할 수 있는, 다시 부흥할 수 있는 유일한 불씨는 될 수 있는 것이죠. 다시 꺼져가는 그 불이 타오를 수 있는 그 불씨는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그들을 잊지 않습니다. 아무리 적은 무리를 할지라도 그들을 잊지 않으시고 그들을 향해서 말씀하십니다. 사대에 그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자 몇 명이 내게 있어 흰 옷을 입고 나와 함께 다니리니. 주님과 함께 다닐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여기 옷은 신분을 나타내는 것이죠. 옷은 신분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희다라고 하는 것은 아마도 죄에 물들지 않았다. 세상의 세속에 물들지 않았다. 신앙의 거룩함과 순결함을 잃지 않았다라고 하는 그런 뜻일 것입니다. 그와 같이 흰 옷을 입고 주님과 함께 다닌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주님의 영광에 참여한다는 것이겠죠. 주님과 친밀한 교제를 누린다라고 하는 것이겠죠. 여러분 매일의 삶 가운데 누구와 동행하며 살아가십니까? 누구와 가장 많은 시간을 보내고 계십니까? 이 말씀을 생각할 때에 우리가 더욱 거룩함을 힘써야 할 그러한 동기가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와 동행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제가 이 진리를 제 삶 가운데 가만히 적용해 보았습니다. 그랬더니 그렇게 큰 문제와 같은 그 문제가 제 스스로는 잘 감당할 수 없어 보이는 그런 문제가 가벼운 문제로 여겨지더라고요. 주님께서 동행하신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나 혼자 힘으로 일을 하는 것이 아니니까 주님의 능력이 나와 함께하는 것이니까 내가 넉넉히 감당할 수 있을 것이라 저에게 큰 위로가 되는 말씀이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것은 그냥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아니라 약속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승리하는 자들에게 분명히 하나님께서 함께하실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장차 하나님의 나라에서 그 영광에 참여하도록 허락하실 것이고 친밀한 교제를 누리게 하실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이 땅에서도 맛볼 수 있는 것입니다. 구약에 보면 창세기 5장에 에녹이 나오는데 에녹이 하나님과 300년을 동행하며 살았습니다. 300년이나 하나님과 동행하며 걸었습니다. 에녹은 65세에 무드셀라를 낳았고 무드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를 낳았으며 그가 365세를 창수하였더라.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여러분 매일매일의 삶 가운데 누구와 동행하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그 옷을 더럽히지 아니하는 그 극소수의 사람들과 주님이 동행하여 주신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 특권과 이 영광을 누리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항상 하나님의 임재를 우리가 경험하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가 힘입어 살아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가지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의 무거운 짐과 우리의 무거운 근심들을 하나님께서 함께 저어주시며 우리의 순례의 길에 동행해 주신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 놀라운 특권을 우리가 어찌 무시하며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하며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아마도 고난 가운데 있는 교회들 가운데, 고난 가운데 있는 성도들 가운데 이런 특별한 함께 하심이 있습니다. 감옥에서 주를 믿는 것 때문에 어려움을 당할 때 놀라운 위로가, 하나님의 그 사랑이 그 마음에 쏟아 부어지는 그와 같은 은혜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을 이 땅에서 누리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5절에 보시면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반드시 흐리지 아니할 것이라. 생명책에서 흐리지 않겠다라고 하는 이 말씀은 그 영혼을 반드시 구원해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영원한 안전을 보장해 주시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게 될 것입니다. 아무도 우리를 도와줄 수 없는, 그래서 죽음의 침상에 누워 있을 때가 있을 것입니다. 곧 그날이 우리에게 다가올 것입니다. 그때에 이 약속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내 이름을 내 생명책에서 흐리지 아니할 것이라. 이 약속의 말씀보다 더 우리에게 위로가 되는 말씀이 어디 있겠습니까? 영원한 안전을 보장해 주시겠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날마다 살아있을 동안에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고, 우리가 죽음을 앞두고 죽음의 침상에 누웠을 때도 내가 영원한 안전을 보장해 주리라고 말씀하신 이 약속을 누리며 기뻐할 수 있는 그 특권을 허락해 주시겠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결론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4대 교회를 통해서 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우리가 진지하게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심각하게 받아들이시고 진지하게 우리 자신들을 살펴봐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진정 살아있는 자들입니까?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성숙함으로, 완전함으로 나아가고 있는 사람들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적용하고 실천하기 위해서 우리는 고민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입니까? 그리고 매일의 삶 가운데 성도의 특권을 누리기 위해서 우리가 거룩을 힘쓰는 사람들입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삶 가운데 동행하여 걸어가고 계십니까?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누리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이와 같은 특권을 누리는 성도가 되라고 오늘도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십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진리의 말씀을 상고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말씀이 잠시 우리의 마음 가운데, 기억 가운데 머물러 있다가 곧 사라져버리는 그런 말씀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곧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설 것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늘 하나님을 인식하며 살아갈 수 있게 도와주시고,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의 그 친밀한 교제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죽어가는 교회를 향하여서도 편지를 보내시며 다시 꺼져가는 그것을 타오르게 하라고 말씀하신 주님, 우리의 삶 가운데 식어진 사랑을 회복하여 주시고 우리의 열정을 다시 회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과의 그 멀어진 교제를 다시 회복하여 주시고 우리의 꺼져가는 기도의 삶을 회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며 살아갈 수 있게 도와주시고 준비되어 있어서 주께서 다시 재림하실 때에도 그날이 도적같이 우리에게 임하는 날이 되지 않도록 우리를 돌아보아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성도들을 주님의 자비로우신 손길에 의탁하오니 생명의 길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